올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또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열광을 했고 즐거워했던 주요한 행사들도 많았고 재미있었던 경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008년도에 한국 야구가 참으로 행복했고 즐거웠던 한 해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기록들이 많이 쏟아졌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전성 우승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기록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야구장으로 구름대 관중을 몰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경기를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는 특별히 추운 날씨에는 부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4월이 시작되면 꽃피는 4월 초에 야구를 시작했다가 이제 추워지기 직전인 대개 10월 말 되면 야구 정규 시즌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이 이미 끝나고 나면 11월부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다른 야구 경기 스토브 리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스토브라고 하는 말은 난로잖아요. 난로. 난로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실제로 야구 경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야구 경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이 곧 대한민국의 스토브 야구 시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날씨가 끝나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야구 경기가 끝나고 시즌이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난로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난로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순수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야구팀의 관계자들이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겁니다. 야, 걔 오늘 진짜 잘했지. 정말 걔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팀이 기웃거리면서 다른 팀에 좀 욕심나는 선수가 없나? 그래서 난로가에 서로 각 야구구장에, 야구단에 이런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선수를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 선수를 당신 팀에 보낼 테니까 당신 팀의 선수 우리를 우리 팀에 바꿔줄 수 없냐? 쉽게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이니까 소속팀에 대해서 서로 선수를 거래하는 것을 이끌어서 스토브 리그다라고 말을 붙입니다. 선수들도 은근히 이 스토브 리그를 즐깁니다. 한 해 동안 자기의 성적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와 대우를 받을 것인가. 또 우리 팀이 정말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나를 필요한 팀이 또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소속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기간이 스토브 리그 이 기간입니다. 스토브 야구 기간, 이 리그 기간에 선수가 내년에 새롭게 뛸 만한 야구팀이 정해지고 계약서에다 도장을 탁 찍어버리면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 해 동안 땀을 흘렸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그 팀에서 도장을 찍었던 그 새로운 팀에 이제 새롭게 적응하고 이 추운 날씨에 동계훈련부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고 소속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스토브 리그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기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두산의 한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시장에 나왔고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팀, 롯데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잠시 인터넷에 떴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선수는 그 팀이 그동안 자랑하면서 키워놓았던 인기 상품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래저래 이제 흥정이 어떻게 되고 이 다른 팀으로 롯데팀으로 옮기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야구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부산 아니냐. 그렇게 열광하고 뜨거운 응원이 있는 그 부산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 무한한 기쁨이다. 막 가슴이 뛴다. 벌써부터 봄이 온 것 같아. 이런 그 특유의 너스레를 뜨는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도장 하나에 그동안 10년 동안 몸담았던 팀이 쉽게 바뀌어지고 또 그 새롭게 바뀐 그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기록을 쏟아내는 그것 스토브 리그의 또 다른 묘미지 않을까 싶어요.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스토브 리그도 즐깁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팀으로 옮겨가느냐 또 내년에는 그래서 그 팀이 어떻게 전략이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냐. 근데 이 스토브 리그가 야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때로 한 번의 선택과 결정 또 우리의 도장 찍음으로 인해가지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예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것, 그것도 역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뜨거운, 가장 따뜻한 신분 변화, 소속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신앙의 스토브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1장 12절을 붙여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앞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곧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계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죄의 세력 안에서 사탄을 그렇게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식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예수 믿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것, 곧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와 어떤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또는 존재하고 있는 내 속의 욕망이나 나의 계획이나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인 49절까지 이것을 가리켜서 평지설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열두 사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평지에 이르러서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서 평지설교다라고 붙였습니다. 평지설교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더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별명삼아 산상설교 이렇게 붙이는데 산상설교와 오늘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서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 차례 강조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뭐 같은 내용을 산 위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내려와서 또 평지에서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이 평지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 죄로부터 얽매여져 있던 우리 모든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죄사함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지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지설교 또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한 줄로 다른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이 땅을 사는 삶의 헌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압축을 하면 저는 사실 이 평지설교,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또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오늘 이 평지설교의 본문,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누군가가 제게 만약에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다라고 말하겠지, 1차적으로. 전부 다 중요하죠. 뗄 게 없잖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 그래도 좀 정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더 압축하면 편지 설교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의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에 우리를 향하신 교훈 중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한 줄로 끝나는 분도 있지요. 한 줄로 끝내는 것이 너무 좀 거시기해서 조금 어느 정도 쭉 좁히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또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 이 산상설교나 편지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설교고 가르쳐주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딱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편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절부터 26절 2주 전에 제가 설교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가난함과 굶주림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이외에 더 이상 다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른 것에 눈 돌릴 만한 여유도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놓고 동시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 것 동시에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삶을 보이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편지설교의 내용 조금 더 확장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 모든 서신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신약성경 나머지 전체의 핵심적인 기준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 이렇게 살거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교훈 안에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 중에 핵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설교는 참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러 교훈을 쫓아 정말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선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여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편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이야기해놓고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 7장 끝부분에는 오늘 이 편지 설교의 끝부분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편지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듯이 이 말은 맞지요. 사실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나뭇가지를 몇 개 끄고 올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유초등부 설교였으면 저는 틀림없이 종이 가방에다가 나뭇가지를 끄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나뭇가지를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꺼내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가 물어보면 맞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파리 다 떨어졌고 그냥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꺾고 오면 이게 배나뭇가지인지 사과나뭇가지인지 감나뭇가지인지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뭐 관심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나뭇가지만 보고는 모릅니다. 근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은 그냥 열매가 달리는 순간 보면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고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 거예요. 무화과가 달려있으면 무화과나무지 뭐.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얄짤 없죠. 뭐. 그대로입니다. 확실히 나무를 판단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기준은 그 열매가 무엇을 맺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난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정말 크고 좋고 똑같이 걸음을 주고 똑같이 약을 치고 똑같은 기간 동안 지나왔는데 희한하게도 이 나무는 더 크고 더 당도가 높고 더 맛있고 더 실하고 이런 것을 맺었다. 그럼 좋은 나무죠. 똑같이 걸음을 주고 똑같이 약을 치고 똑같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나무는 비실비실하고 이상하게 볼품없고 별로 알도 안 차고 있는 좀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가리켜서 아이 나쁜 나무구나, 좀 쓸모없는 나무구나, 부실한 나무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알만한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 이 행동 안에는 언어도 포함되고 얼굴 표정도 포함되고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포함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우리가 생활하는 집의 모양이나 우리와 관련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담겨있는 것이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썼을 뿐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 곧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심령입니다. 성경에서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이 곧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선한 심령, 선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 선한 심령과 마음을, 속사람을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딱 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규정할 때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낸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율법과 오랫동안 그들이 싸워왔던 장로들의 유전,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잘 지키면, 그 선한 행동을 잘하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지키면, 이것을 잘 지키면, 선한 행동을 잘하면 선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순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1차적으로 그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그의 마음이 선하고 심령이 선해졌기 때문에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1차적으로 규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순수가 다른 거예요. 강조점이 뭐 선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겠거니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겠거니 착하겠거니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은 역시 받아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편지 속에서 예수님이 나무 열매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가면 너무 바울이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규정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행동이 아직 나쁠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혈기도 남아있고요. 애 성질도 남아있고요. 내 속에 연약함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허물들이 남아있는 허물투성일 수 있어요. 미완성된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하는 1차적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막 품고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까? 그러는데 친한 친구가 여러분 손을 딱 잡더니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내가 대신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할 테니까 네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뚜벅뚜벅 가가지고 친구가 가가지고 자기가 내가 고백해야 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심각하게 잘못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저를 너무 저를 사랑해요. 내가 살인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통하고 있는데 양심을 이웃치고 심각하게 고통하는 친구가 내가 그럼 대신 죽어줄게. 네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네 양심에서 자유를 얻어라. 그래놓고 갑자기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그러면 제가 자유해집니까? 안 자유해집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죠. 오, 내가 두 명이나 죽게 만들었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책을 당하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내가 무릎을 꿇든지 직접 내가 용서의 음성을 듣든지 내가 직접 시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사회적으로 내가 살인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판사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판사님, 내가 정영찬이라는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한순간에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친구로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친구 정영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갑자기 한강에 들어가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판사가 정영찬은 무죄라고 판단을 내릴까요? 아니면 황당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법정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허물 지고 아직도 내 속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간사한 모습이 내 속에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논리가 그러합니다. 너희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거나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풀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김새와 관계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삶의 모양과도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지금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한 사람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 바울의 논리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올라가면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막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던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이 3장부터 장황하게 이야기해놓고 6장 13절에 적용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갖고 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순서를 그렇게 해줍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의 교리가 오늘 편지 설교로 돌아와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사실은 알지 못하면 이 풍성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자리한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앞서 보았던 43절부터 4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희가 정말 선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선한 사람다운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거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선한 행동일까요? 선한 행동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선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입니까? 뭐가 선한 행동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올 때 오늘 뒷구절 46절 47절은 자연스러운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부르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다음과 같이 빗대어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하는 자가 어떻게 무엇이 선한 행동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선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그 땅을 파다가 파다가 보면 단단한 흙과 뭐 자갈들이 나고 나면 그 속에 지반이라는 것, 반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지구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반 위에다가 튼튼한 지구땡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반석 위에다가 그것을 기초삼아 집을 짓는 사람하고 같아. 이게 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땅을 깊이 파는 수고가 있어야 된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내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로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고로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루가 만 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내 몸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일할 수 있는 칼로리가 500칼로리, 600칼로리 정해져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갑자기 마라톤을 10번 해도 될 만큼 100m를 15초 달리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100m를 10초 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에너지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수고로움을 줄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던 상태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따라 살려고 하면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힘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짐이 가득 담겨있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이 그 리어카 위에 짐이 들어올 때 더 무거워지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태우고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에 하면 내 짐은 가볍고 심이라 쉽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쉬운데 세상적 방법과 가치를 다 그대로 짐 안에 싣고 있고 또 예수님 말씀까지 들고 가려고 하니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얽매고 위에 뒤채를 잡아채려고 하는 이 땅의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포기하거나 정리해놓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땅을 깊이 파는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변화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모임을 밖에서 하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9시 뉴스는 잘 안 보는데 사실 9시 뉴스를 볼 만한 여유와 시간이 잘 안 됩니다. 모임 마치고 들어오면 되게 9시가 넘기 때문에 뉴스를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유독 밝혔던 게 뭐냐면 9시 45분 딱 되면 하는 KBS 1 스포츠 뉴스, 이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진행하는 10분, 15분 진행하는 거 싹 다 보고 빨리 끝나는 순간 MBC도 돌리면 MBC에서 끝부분 또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봅니다. 이상하게 스포츠 뉴스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그걸 보고 나면 밤 12시 25분에 오늘의 스포츠 또 합니다. 12시 25분에 하는 심야 오늘의 스포츠 그거 또 보고 잡니다. 그러면 12시 40분 뒤척이다 보면 한시 넘은 잠이 오죠. 야, 제가 시비를 들어서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까짓가 스포츠가 뭐라고 스포츠보다는 스피릿 성령을 수고해야지. 그러면서 스포츠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지만 조롱하지만 그런 엄청난 헌신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거기에서 마음을 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자유함이 생겨요. 까짓까. 물론 인터넷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오지만 결과가 금방 그거 본다고.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보고 텔레비전 보고 신약까지 또 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삶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정리하지 않으면 이전의 삶의 패턴을 양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록 수고롭지만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아깝지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말씀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하셨던 말씀의 주체이시 그리스도가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수고로움, 말씀을 지키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셨던 주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해야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기후가 많이 반대스러운 게 많지요. 우리는 홍수가 되게 한 7월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주로 오는 게 태풍이 올라오는 게 8월 말 9월 초입니다. 그때가 주로 많이 옵니다. 물론 장마는 6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10월 중순부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제 비 오는 걸 봅니다. 비가 종종 오고 겨울에는 그냥 비가 찌끔찌끔 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폭우 확 쏟아집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막 돌과 모래와 또 풀한폭이 없는 이런 언덕대기로 이어지는 막 사막과 광야가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그냥 포장이 대충 되어 있는 돌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차를 갑자기 세우더니 우리를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저기 강이 흘러갑니다. 보십시오. 강이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6월 말에 갔기 때문에 내리면 이 광야에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바라는 겁니다. 강이 흘러간대. 강이 어디 있어요? 강이 눈에는 전부 돌밖에 없고 자갈밖에 없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흙과 자갈들이 어떤 길처럼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흔적이 보여요. 그걸 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모습을 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디 히브리어로. 이게 왜 강입니까? 지금 이렇게 마른 광야처럼 보여도 우기만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로 강이 흘러갑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쯤 가야 그것이 강인지 표가 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을 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돼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홍수가 나면 비가 안 온다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기후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기 때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과 그 기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렇게 강이라고 보이는 금기 때는 분명히 물 한 방울 없던 곳에 그냥 집을 지어놨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갑자기 범람하는 강물길에 샥 지나갈 때 그 강가에 집을 지었거나 뭔가 축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왕 일어나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폭우가 형성돼가지고 갑자기 홍수를 지어서 싹 쓰밀어 가면 밑에 튼튼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지어놓지 않은 집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싹 휩쓸려서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인생 속에는 뜻하지 않은 홍수가 있거든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라는 게 덮쳐온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럴 때 세차게 들이치는 이 물길과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깊이 땅을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이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이 홍수처럼 덮쳐올 때 그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홍수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 그를 깊이 땅을 파서 반석을 발견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한 것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는 방법이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49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반석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기 때 집을 짓는 사람처럼 뭐 그냥 초짜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게 강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집을 그냥 얹어버립니다. 모래와 흙인데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보자 그냥 밟으면 땅땅하니까 그냥 뭐 자갈이고 돌들이니까 그냥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집을 튼튼한 반석 없이 기초 없이 집을 지었던 이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별로 순종하고자 하는 수고를 하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함과 굶주림을 드러내고 적용할 만한 수고도 하지 않지요. 그냥 교회당 밖을 나가면 자기의 마음과 판단,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여러 세상의 안목들을 따라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볼 때는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큐티책을 들고 다닙니다. 또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뭐 대문에도 교회가 딱 붙어있지요. 그들을 볼 때는 수고하는 자와 수고하지 않는 자가 별로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간히 대화했을 게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뭐 하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49절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방 표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흙이나 돌, 자갈 이런 것을 위에 지었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와가지고 거센 강물을 형성해서 흘러가 버리면 쉽게 무너지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한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볼 때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서로 엇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금방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짧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라고 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 동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됨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종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책언할 때 그렇게 말하죠. 네 아빠가 세 번 네 번 말했는데 왜 아빠 말 안 듣지? 그럼 네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불러라 그러면. 근데 애들은 안 해. 아빠라 할 거야. 그래놓고 말은 안 듣죠. 지독스럽게. 여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만 이면적으로 야 죄인들이구나. 확실히 표가 납니다. 사랑한다 그래놓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일어나라 말 세 번 할 때까지 안 일어나고 네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 되고 그죠? 늦어서 지각 시간 됐는데 그냥 대충 씻고 나오면 됐겠는데 꼭 머리 깎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 참 그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 보면은 그러합니다. 이중적입니다. 부모가 되어가서 아이를 가르쳐보고 아이를 양육해보니까 야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때도 있죠. 사탕 사주면서 아저씨 따라갈래? 언젠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7살 땐가 8살 땐가 아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땐가 같습니다. 그때 한참 사회적으로 그런 누구누구 유괴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야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초콜릿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자 하면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저 집 꼬마 당당히 말합니다. 갈래요. 왜? 맛있는 거 사잖아요. 와 황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다음 논리를 발전시켜서 말씀이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포장지에 달콤한 것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멜라민이 듬뿍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우리를 잡아 가두는 유괴범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때로는 매를 들고 야단을 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외치는 사랑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다 싫고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러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가 될래? 아저씨가 될래? 하나님.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우리 속에 선한 심령이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형상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에 왜 이런 비유가 나타나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째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노?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혹시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든지 아니면 열심히 지키지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든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영향이면서 동시에 진리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죽죠. 빼빼 마르고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영양분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목회자로서 우리 지체들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몇 가지 그림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각 가정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할까, 참 고민입니다. 매주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저녁마다 장학사로 떠나가야 되겠구나, 다녀야 되겠구나, 통보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가정 예배 드리겠지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반바퀴씩 도는 거죠. 이렇게 딱 조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런 걸 하게 할까 고민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피곤해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혹시 그래도 워낙 바빠서 성경 읽는 시간이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15분만 더 일찍 일어나시면 교회에서 안내하는 프로그램들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성경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규정해 놓은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손 안 들었는데 다음 주 욥기 한번 들게 하고 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욥기가 좀 만만치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도 역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지금 기말고사 시즌을 당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참 올 2008년을 지나오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건대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교회 온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만 되면 마치 변비 걸린 어떤 무엇이기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아 오늘 내일 시험 기간인데 왜 엄마 아빠는 빨리 나를 집으로 안 보내주나,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야 이게 직접 이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유하면 없겠구나 싶었어요. 1월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지나고 9월부터 한국교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교회부터 갑시다. 서울 쪽에서 그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되면은 교회에서 공과 공부도 안 하고요. 어떤 교회는 학생 예배도 없애버리고요. 토요일이나 잠시 모이고 그냥 가고 얼굴만 보고 가게 만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잘 순종해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1%, 1, 2점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친구들이 학원가로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너 어제 공부했나?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와서 오늘 공부 좀 정리 좀 했는데, 세상에 시험 기간에 교회 갔다 왔나? 그럼 시험 기간에 더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가이가? 그거죠. 시험 기간에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큐티하고,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평소에 3시간 걸려서 이해될 게 30분 만에 이해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여러분들 참 예쁩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홈런 쳐주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순종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감을 포기하는 거고, 동시에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 곧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지키고 순종할 때,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자녀다운, 자녀에 걸맞는 삶, 선한 열매와 행동이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따져볼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땠는가 또 한 해를 잘 반성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좀 세게 결단할 거는 결단도 좀 하고, 때로는 실천도 한번 해보면서 깊이 있던 그 반석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되는 연말, 또 내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잊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기말고사 시절을 당해서 마음이 많이 분유하고 힘들지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가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